있습니다.
브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6일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해 얼마간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잡지 못하면 더욱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선 당분간 저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는 성급한 정책 완화를 강력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이 8.5%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다소 꺾였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한 달 상황이 개선된 것만으론 물가가 잡혔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준이 설정한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파월 의장은 또 금리 인상은 전적으로 향후 상황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파월 의장의 강력한 통화 정책 예고에 미국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5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표적인 컴퓨터 해킹 수단인 랜섬웨어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이스라엘이 파트너로 참여해 기쁘다며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스라엘과의 파트너십으로 양국이 금융 분야에 대한 랜섬웨어와 사이버 해킹 공격을 위해 사이버국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해 실시간 사이버 위협 자료를 이미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정보 공유, 전문가 훈련과 교류 확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이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25일 중국 4개 항공사의 미국발 중국행 항공기 26편의 운항을 정지시켰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다음 달 5일부터 28일까지 적용되며 샤먼항공과 에어차이나, 중국 남방항공, 중국 동방항공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운항이 정지된 항공기는 로스앤젤레스발 19편과 뉴욕발 7편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미국 항공사 26개 항공편의 중국 입국을 제한한 데 따른 겁니다. 이와 관련해 류펑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 교통국의 이번 조치는 극도로 무책임하다며 근거 없이 중국 항공편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자국의 코로나 서킷 브레이커, 즉 거래 중단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했으며 중국과 외국 항공사 모두에 적용됐을 뿐 아니라 양국 항공 운송 협정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러시아군 전체 규모를 190만 명에서 204만 명으로 늘리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 전투병력은 115만 명으로 현재보다 13만 7천 명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령은 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7개월째 접어든 시점에 개정된 것으로 내년 1월 1일 발효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집속탄에 민간인 200명 이상이 숨졌다고 국제인권단체가 25일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러시아군과 친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최소 10개 지역에서 수백 개의 집속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최소 3차례 이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2월과 7월 사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집속탄 공격으로 215명이 사망하고 47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희생자들은 모두 민간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들이 들어있는 무기로 무고한 민간인의 무차별적 살상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관련 국제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에 집속탄을 사용하지 말 것과 이를 금지하는 국제협정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7살에 혼자 비행기를 몰고 세계 일주를 한 영국과 벨기에 국적의 마크 러더포드 군이 화제입니다. 3월 말에 불가리아 소피아 공항을 이륙한 러더포드 군의 비행기가 지난 수요일에 출발지에 다시 착륙을 하면서 142일간의 비행을 마쳤는데요. 단독 세계 일주 비행 최연소 조종사, 또 초경량 항공기를 이용한 역시 단독 세계 일주의 최연소 조종사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종사인 부모가 있었습니다. 두 살 위의 누나도 올해 1월에 초경량 항공기 최연소 세계일주 비행 기록을 세운 이 조종사 집안이라는 특별한 배경은 있었습니다만 2년 전에 15살로 세계 최연소 조종사 면허 보유라는 기록을 세운 데 그치지 않고 세계를 누비는 단독 비행에 도전한 겁니다. 항공기 대여 등 러더포드 군의 도전을 지원해준 후원사가 있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중동 지역의 걸프를 거쳐서 인도와 중국, 한국, 일본을 거쳐서 또 10시간을 날아서 베링해 근처 화산섬에 착륙했고요. 알래스카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서부 해안을 따라서 멕시코까지 갔다가 다시 미국 동쪽 해안을 따라서 캐나다로 간 뒤에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복귀하는 여정이었는데요. 국경을 지날 때 필요한 허가와 절차, 계절풍과 우기, 모래바람, 폭염 등 이 기상 상황 때문에 석 달로 예상했던 여정이 다섯 달로 길어졌습니다. 세계 다섯 개 대륙, 52개 나라, 5만 4천여 킬로미터를 2,221시간 동안 비행을 했고요. 최고 3,800m 상공까지 올라가보는 사이에 17살이 됐다는 러더포드 군의 세계 일주 도전. 조종석에서 내려서 환영 인파를 맞이한 이 청년의 한마디는 꿈을 쫓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목표에 도전해보십시오. 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과 과정 또 영향 등을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리즈 체니 미국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27일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새벽에 자강도 강계와 황해도 해주 개성, 강원도 또 함경 북도 지역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함경도 지역에 비가 많이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토요일 아침 쌀쌀합니다. 삼지연은 2도에서 시작하고요. 희산 8도, 중강 아침 최저 10도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13도, 평양과 청진, 신의주가 14도, 개성 15도, 원산 18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평양이 24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와 개성은 26도, 함흥 27도, 원산의 낮 최고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30도. 함경북도 청진은 24도, 중강은 22도에 머물겠고요. 해산 17도, 삼지연은 1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먼바다 쪽은 새벽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는 2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2m로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일시 단전되면서 세계가 재앙에 처할 뻔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집단 학살 5주년을 맞아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사는 난민들이 기본적 인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양쯔강 수위가 기록적으로 낮아지면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오늘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볼까요? 자포리자 원전에 한때 전기가 끊겼다고요?
네, 25일 한때 자포리자 원전에 들어가던 전력망이 모두 끊기는 사고가 났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밤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 폭격으로 원전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서 원전과 연결돼 있던 마지막 송전선까지 끊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뭐 여타 다른 곳이 아니고 원전에 전력이 공급되면 공급이 중단이 되면 이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어지면 이 핵분열 때문에 나오는 열을 냉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버리는 이른바 멜트다운 현상이 벌어지는 등 자칫하면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대참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전력 공급이 끊어진 걸 우크라이나 당국이 어떻게 대처한 겁니까?
네, 예비 전력인 디젤 발전기를 즉각 가동시켜서 원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았다면 우리 원전 직원들이 또 전력 차단에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면
네.
벌써 방사능 사고에 따른 참사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포리자 원전과 연결된 송전선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설명을 보면요. 자포리자 원전 공급용으로 설계된 750kV의 일반 송전선이 4개가 있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3개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 훼손돼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송전선 하나도 이번에 폭격으로 훼손됐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 송전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마지막 송전선이 이날 적어도 두 차례 끊어졌는데 추후에 이걸 복구했다고 IAEA 측에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이 송전선이 모두 끊어진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전에 필요한 전력이 이렇게 송전선을 통해서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에네르고 아톰은 25일 원전 자체에 필요한 전기를 지금 송전선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로 두 개의 전력망 연결을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원전에 지금 원자로가 6개가 있는데 지금 2개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연설 내용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모든 유럽인을 방사능 재앙으로부터 불과 한 걸음 떨어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원전을 점령하고 있는 매 순간 이 세계가 이 방사능 재앙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IAEA가 하루속히 원전 운영권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이번 사고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우크라이나 쪽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송전선을 끊고 전력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임명한 이 자포리자 행정 책임자도 우크라이나군 탓에 자포리자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다시 서로 상대 측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IAEA는 성명에서 화재 원인을 즉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현장 방문 추진은 조금 진척이 있습니까?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5일 프랑스 언론과의 회견에서 러시아와 원전 사찰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로시 총장은 이 원전이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며칠 안에 원전 방문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IAEA가 빨리 자포리자 원전을 방문해야 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사고가 나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대화에서도 원전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IAEA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라고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번 사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25일 기자들한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물론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핵사고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또 러시아 측에 원전 일대에서의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군 병력을 증원한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5일 병력 증원을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내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 러시아 전체 연방군 규모가 현재 약 190만 명에서 2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이 가운데서 전투 병력은 현재보다 약 13만 명, 많은 115만 명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손실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얀마 로힝야 난민 관련 소식입니다. 이 로힝야족이 미얀마를 집단 탈출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25일 미얀마 군인들이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토벌적 작전을 단행해 수많은 로힝야족이 사망하고 집단 난민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5년이 되는 25일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촌 곳곳에서 이들 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예. 자, 로힝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사람들이 국적이 없는 사람들로 이 전 세계에 약 200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고대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아랍인들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등지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나 주로 이 미얀마 북부의 라카인 지역에서 집단으로 거주해 왔는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과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 주민들 사이에 그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얀마군은 왜 이 로힝야족의 군사작전을 한 겁니까?
네, 당시 이 로힝야족 무장반군 조직이죠. 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이 라칸준의 경찰초소 군기지를 습격했는데요. 여기에 미얀마 정부군이 이 대테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대대적으로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정부군이 이 토벌에 그치지 않고 민간인들이 사는 집을 방화하고 또 살인이나 강간, 폭행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많은 로힝야족들이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라카인주가 방글라데시하고 붙어 있고요. 이 방글라데시가 이슬람권 나라다 보니까 로힝야족이 대거 방글라데시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임신으로 마련된 아주 열악한 난민촌에서 집단으로 살면서 인권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힝야 난민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5년 동안에 고향을 떠난 로힝야족이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92만 명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로힝야 난민들 얘기 들어보죠.
네, 난민들은 더 이상의 난민 생활은 없다. 이미 충분하다. 우리는 국적을 원하고 정의를 원한다. 우리는 미얀마인이며 로힝야인이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모하마드 자바에르 씨는 로이터 통신에 미얀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미얀마 국적과 모든 권리가 보장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로힝야족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유엔 조사 결과 미얀마군이 집단 학살의 의도를 가지고 군사작전을 감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현재 이 서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인 감비아 측의 제소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로힝야족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도 이 미얀마군 행동을 집단 학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군의 공격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서 로힝야족 탄압이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군 행동에 대해 제노사이드, 이 집단 학살이라고 공식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의 양쯔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금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최근 양쯔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양쯔강 유역 지역의 경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 매체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양쯔강 수위가 지난 1865년에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아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양쯔강이라면 뭐 아시아에서도 가장 긴 강이죠?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길고요. 세계에서는 또 세 번째로 긴 강이기도 한데요. 이 길이가 6,300km에 달하고 중국 내 19개 성에 걸쳐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양쯔강 유역이 중국 내 경제 생산의 4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양쯔강은 많은 지역에 수력 발전뿐만 아니라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의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하는 강이네요. 그 양쯔강 수위가 낮아진 게 바로 폭염, 뭐 가뭄 이런 것 때문이죠.
맞습니다. 최근 중국이 기온이 자주 섭씨 40도를 넘는 등 60년 만에 찾아온 더위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남서부에 있는 충칭시는 최근에 기온이 섭씨 45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충칭시 정부가 이번 여름에만 8차례나 폭염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가뭄도 심각한데요. 이 몇몇 지역에서는 몇 달 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양쯔강의 수위가 이렇게 기록적으로 낮아지면서 주변 지역은 또 전력 상황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주변 지역들이 강을 이용한 수력 발전에 크게 의존합니다. 스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의 80%를 수력 발전소에서 끌어오는데요. 그런데
네?
강 수위가 낮아져서 이 수력 발전량이 크게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력 발전은 2020년 기준으로 중국 내 전력 생산에서 약 18%를 차지합니다.
이 발전량이 줄었으면은 전기 공급은 정지 공급을 제한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여파로 이 스촨성과 충칭시에서는 이 공장의 수천 곳이 한동안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스촨성 주도인 청두시는 각 가정에 냉방기 온도는 섭씨 27도 미만으로 설정하도록 했고요. 이 나조시 같은 경우는 하루 3시간씩 단전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스촨성의 상황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뭐 사실 스촨성이 중국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성들의 경우에 수력 발전이 아니라 석탄을 쓰는 화력 발전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산업 생산에 큰 지장은 없답니다.
네.
하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이 중국 중앙정부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해 이 중국 내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공장들이 대거 가동을 중단했을 때는 이 많은 전문가가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양쯔강 유역의 이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 지역의 농업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쌀이나 옥수수 등 양쯔강 유역에서 기르는 작물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 편집본을 공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준의 최우선 순위의 과제는 인플레이션 문제의 해결로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서가 공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2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가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가린 편집본을 26일 정오까지 공개하라고 법무부의 명령을 냈다는 겁니다.
네, 연방 법무부 쪽은 애초에 이 의견 진술서 공개 반대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진술서에는 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하려고 하는지에 관한 설명 등이 담겨 있는데요.
네.
법무부는 관련 조사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술서가 공개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공개에 반대했었습니다.
네, 자,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의견 진술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비공개 처리가 됐을까요?
네, 의견 진술서는 모두 38페이지 분량입니다. 이 가운데 23페이지 분량에 걸친 내용이 비공개 처리됐는데요. 그 가운데 11페이지는 아예 통째로 모든 내용이 검은색으로 가려졌습니다.
상당한 부분이네요. 어떤 부분, 어떤 내용들이 비공개로 처리가 됐습니까?
네, 라인하트 판사는 앞서서 법무부가 제출한 진술서 편집본과 함께 첨부된 법정 메모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모에 따르면 첫째, 증인이나 법집행요원, 혐의가 없는 당사자의 신원, 그리고 둘째, 수사 전략과 방향, 범위, 정보원과 방법, 그리고 셋째로 연방 형사 절차 규칙에 의해서 보호받는 대배심 정보 등은 봉인해야 하는 강력하고도 합당한 이유를 정부가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공개된 의견 진술서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FBI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FBI는 진술서 첫 페이지에 비인가 구역에서의 기밀 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제거와 저장, 그리고 정부 기록물에 대한 불법적인 은폐나 제거와 관련한 범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FBI의 수사 방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진술서 상당 부분이 가려졌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공개된 내용 중에서는 주목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진술서에 따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마라라고 자택으로 가져온 기록물 가운데 15개 상자를 지난 1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제출했습니다. FBI는 지난 5월 이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실시했는데요. 15개 상자 중에 14개 상자에는 기밀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서는 밝혔습니다.
예, 기밀로 표시된 14개 상자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기밀 문서들이 들어있는 겁니까?
네,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FBI는 184건의 문서에 기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가운데 25건은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고요. 67건의 문서는 기밀, 그리고 92건은 비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건을 확인한 것이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
네, 맞습니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더 많은 기밀 문건이 반환되지 않고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8일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네. 자, 수색영장의 근거가 되는 진술서 공개에 앞서서 수색영장은 이미 공개가 됐는데요. 자, 수색영장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FBI는 수색영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첩법 등 총 3가지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인 자료는 정부 수요로 간주해서 국립문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자택으로 공문서를 대거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고요.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도 진행된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과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 크게 반발했죠. 이에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례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영장과 압수문건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사는 수색영장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수색영장의 근거가 된 진술서까지 공개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던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에서 실제로 기밀문서가 꽤 발견됐다고 하죠?
네. 지난 8일 FBI가 마라라고를 압수수색한 결과 1급 비밀을 포함한 11건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문서기록관리청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요. 앞서 올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국립문서기록청에 반납한 15개 상자 분량의 자료에서 기밀 문건 표식이 된 문건이 700페이지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후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에도 추가로 문건을 제출했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립적인 검토인이 임명될 때까지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의 검토를 잠정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별 검토인이 법무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특권으로 유지할 수 있거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문건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은 미국의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와이오밍주에서 주요 경제정책회의가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죠. 이 잭슨홀에서 열리는 잭슨홀 경제심포지엄이 25일에 개막했습니다. 잭슨홀 회의는 매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주최로 열리는데요. 주요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재무장관 그리고 주요 학자들이 참석하는 아주 대규모의 행사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지 논의하기 때문에 향후 전 세계의 통화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이틀째인 26일 일정이 큰 주목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은 최근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두 번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렸죠. 다음 달로 예정된 기준금리 발표에 앞서서 나온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이 이날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은 연준의 최우선 순위 과제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그래도 금리가 높으면 경제 성장 속도가 또 떨어지고요. 심지어 경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 역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 둔화와 실직 증가 등 가계 그리고 사업에 일정 정도의 고통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는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불행한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물가 안정 회복에 대한 실패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의 이런 긴축적 통화 정책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인 2%대로 진입할 때까지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파월 의장의 설명입니다.
네.
파월 의장은 최근 발표된 7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7월 한 달에 나타난 개선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당분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과거의 교훈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있어서 통화 정책을 조기에 완화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치솟던 그 물가 상승세가 좀 꺾였다, 완화됐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선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8.5%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한 달을 앞서서 나온 수치인 9.1%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관심은 다음 달 9월에 있을 기준금리 발표인데요. 파월 의장이 혹시 이날 발언에서 뭐 어떤 힌트 같은 걸 남겼습니까?
네, 다음 달 20일과 21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네.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인지 아니면은 0.75%포인트를 올릴 것인지는 앞으로 공개될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등과 관련한 자료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달 연준이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 올린 뒤 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또 한 번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후 얻게 될 자료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요? 또 올해에는 또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입니까?
네, 최근 두 번의 0.75%포인트 이상 인상으로 인해서 2.25%에서 2.5%까지 올랐습니다.
네.
지난 6월 연준 의원들은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3.25%에서 3.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은 캘리포니아로 가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휘발유 자동차의 시대가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는 25일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계획을 채택했는데요. 해당 계획이 시행에 들어가려면 우선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정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만 이게 가장 일반적인 자동차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휘발유나 디젤 등 화석연료로 가는 그런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즉 엔진으로 움직이죠.
네.
내연기관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기관 내부의 기체를 팽창시키고 이를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력으로 바꾸는 그런 기관인데요. 다 타지 못하거나 아니면 화학 반응 후에 남은 기체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바로 배기가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배기가스가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배기가스에는 일산화탄소와 그리고 매연 등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재 여러 나라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에 전기자동차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즉 엔진이 없고요. 주행 중에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주의 이 새로운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37년까지 경량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25% 줄인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12% 수준인 캘리포니아주 내의 전기 수소차 신차 판매 비율을 2026년까지 35%로 올리고 그리고 네. 2030년까지는 68%로 점차 확대해서 2035년이 되면 결국 전기 수소차의 신차 비율을 100%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해소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서 공격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20년 대기자원위원회에 오는 2035년까지 전기나 수소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배출가스를 제로인 자동차만 판매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리고 2년 만에 규제기관이 관련 계획을 채택한 겁니다.
예. 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새로운 계획을 채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의 리앤 랜돌프 위원장은 이는 캘리포니아와 협력주들 그리고 세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배출가스가 제로인 미래로 가는 길을 닦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결정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다고요? 뭐 이유를 대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인구도 가장 많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자동차 판매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0%에 달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10대 중에 한 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팔리는 겁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결정이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을 재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조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조처가 다른 주의 배출가스 제로 차량 생산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주와 그리고 매사추세츠주는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움직임에 따르겠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더 많은 주가 동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규정보다 더 엄격한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을 일부라도 적용한 주는 뉴욕과 펜실베니아주 등 17개 주에 달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반년이 넘었었습니다. 당초 러시아가 손쉽게 승리를 거둘 거라던 대부분의 관측과는 다르게 전쟁은 점점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또 전쟁에 미친 영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전쟁 발발.
지난 2월 24일 새벽을 기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러시아는 한 해 전부터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역에 병력을 계속 증강하고 전략 무기를 배치해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번번이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를 믿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 서방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위협에 러시아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반군 세력의 보호를 내세워서 돈바스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요구한 일종의 안보 보장안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지부진하게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감행합니다.
전개 과정.
This is Ukraine's capital. What seemed unthinkable in the 21st century is now underway. 군사력 면에서 세계 2위인 러시아가 육군과 해군, 공군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국제사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는 여러 전선에서 일전 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함락에는 실패했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대부분 지역과 아조흐의 연안의 마리우폴, 흑해 연안의 헤르손 등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침공전에 강제병합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친러 반군 지역 등을 포함해서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2%를 점령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러시아군은 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등 우크라이나의 핵시설도 장악했는데요. 체르노빌 원전에선 철수했지만 자포리자 원전에는 여전히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전쟁이 길어지면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은 8월 22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거의 5,6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에 따르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우크라이나 어린이는 970여 명인데요. 실제 희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걸로 예상되지만 전쟁의 과정 속에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사자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22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군인은 9,000명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정확한 전사자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전사자가 4만 5,000명이 넘는 걸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약 1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대규모 피난민도 발생했는데요.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은 총 4,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8월 17일 기준으로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약 665만 8천 명입니다. 폴란드가 약 127만 명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였고요. 서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는 독일이 67만 명으로 가장 많은 피난민 등록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손실.
6개월 전쟁을 겪는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치른 경제적 손실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우크라이나의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의 절반 가까이 추락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농지와 산업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이 파괴됐지만 이를 재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가스와 원유 수출로 매달 수십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급락했던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러시아의 GDP는 지난해보다 11% 정도 추락할 거라는 예상치를 내놨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손실이 누적돼서 러시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겠지만 당장은 경제가 붕괴될 만큼의 치명적인 타격은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납니다. 당장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와 밀 등의 수출이 막히면서 세계는 식량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이 힘들어서 외국 농산물 의존도가 높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아의 위기마저 제기됐는데요. 지난 7월 유엔과 터키의 중재로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세계 주요 원유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반발해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겨울철을 준비해야 하는 유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냉전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정치 안보 지형을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오랫동안 중립국의 위치를 지켜온 북유럽의 두 부자 나라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나토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당시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만든 집단 안보 동맹체인데요. 러시아는 줄곧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왔는데 오히려 나토의 팽창을 이끈 꼴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중국, 이란, 북한 등 미국의 비우호적인 나라들은 물론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로 지경을 넓혀가며 신냉전 구도를 짜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특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제2의 군사강국인 러시아의 밀착 행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리즈 체니 미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실시된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리즈 체니 의원이 패했다는 소식이 미국 정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리즈 체니 의원은 공화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3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른 당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해리엇 헤이그먼 후보에게 35%포인트 넘는 큰 표차로 패한 겁니다. 리즈 체니 의원은 1966년생으로 위스콘신주의 뿌리 깊은 공화당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체니 의원의 아버지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입니다. 체니 의원은 정치인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찌감치 정치에 눈을 떴습니다. 콜로라도 대학을 거쳐서 시카고 로스쿨을 졸업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국무부의 여러 직위를 두루 거쳤습니다. 체니 의원은 2014년 와이오밍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을 선언했지만 당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경선에서 중도하차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해서 60% 넘는 득표율로 승리해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3선에 내리 성공하며 공화당의 중진 의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요. 2019년에는 당내 서열 3위인 의원총회 의장직에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행보를 하다가 지난해 의장직을 박탈당했는데요. 이번에 당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는 후보에게 패하면서 연방 하원의원 4선의 길은 막혔습니다. 체니 의원은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서 계속 대항할 거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체니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나올 거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체니 의원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6개월이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리즈 체니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장소를 지나가다 라고 말할 때 지나가다, pass by와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했는데 나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쳐 갔을 때 당신은 나를 지나쳐 갔어요. 이런 지나가다와 지나쳐가다, 지나쳐버리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 you. Hey, is everything okay with you?
Yes, I'm fine. Why do you ask?
I said good morning to you in the hallway. You blew right past me.
Really? I didn't see you.
You looked really busy.
John이 복도에서 제게 좋은 아침이라며 인사를 했는데 제가 그냥 지나쳐 갔다고 말했습니다.
You blew past me.
당신은 나를 지나쳐 갔어요. 너무 정신없이 바쁠 때 누가 주위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 갈 때 상대방이 나중에 당신은 나를 지나쳐 갔어요. 이런 표현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You blew right past me.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곳을 어떤 장소를 지나가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re you not working yesterday?
No, I was working yesterday.
How come I didn't see your car? I passed by the front of the building.
존이 제게 어제 일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제 차를 못 봤다고 하면서 건물 앞을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I passed by the front of the building.
나는 passed by, 지나갔어요. The front of the building, 빌딩 앞을.
I passed by the front of the building.
나는 건물 앞을 지나갔어요. 그럼 이번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쳤을 때 내릴 곳을 지나쳤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You are late.
I'm so sorry. I missed my stop.
How?
I fell asleep on the metro.
존이 약속 시간에 늦게 와서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I missed my stop.
내릴 곳을 지나쳤다. 같은 표현으로
I passed my stop.
내릴 곳을 지나쳤어요. 자, 이번에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다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go to David's retirement party?
Yes, I saw him crying. A million thoughts raced through my mind.
데이빗의 은퇴 파티에 참석했냐는 저의 질문에
Yes, I saw him crying.
네, 그가 우는 것을 봤어요.
A million thoughts raced through my mind.
백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Race through, 스쳐 지나가다.
A million thoughts raced through my mind.
백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끝으로 당신은 나를 그냥 지나쳐 갔어요.
You blew right past me.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s everything okay with you?
Yes, I'm fine. Why do you ask?
I said good morning to you in the hallway. You blew right past me.
Really? I didn't see you.
You looked really busy.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당신은 나를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You blew right past me.
나는 건물 앞을 지나갔어요.
I passed by the front of the building.
백만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A million thoughts raced through my mind.
지나쳐 가다의 다양한 영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카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